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의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찬양.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식민 정책은 무엇보다도 그 식민지에 있는 엘리트 청년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좋은 대접을 통해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그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 그 관료를 사용하기도 해서 굉장히 이제 유화적인 그런 정책을 펼쳤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일제 식민지만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바벨론이나 메대의 정책들은 꼭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펼쳤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 청년들을 많이 데려가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중에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과 그의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교육하고 관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이란 청년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꿈을 잘 해석한 사람이었죠. 꿈 해석은 요즘은 그냥 뭐 점성술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큰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다니엘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바벨론의 왕의 그 꿈을 해석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걸 통해서 그는 관리에 등용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이는 이은 이 다리오란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보면 이제 아마 지방 분권 같은 형을 해서 120명의 관리를 각 지역, 거대한 나라의 지역에 다스리게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세 사람을 세워서 그 통치를 하게 합니다. 2절에 보면 다니엘도 그 총리,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그 관리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왕에게 이 얘기를 보니까, 이 다니엘에 대한 이런 시기심이 생겨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러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다니엘이란 이 친구를 그 낙마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방법을 해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정직하고 너무 깨끗하고 모든 것이 참 진실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이 뭐냐면, 아, 다니엘은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7절부터 8절에 오늘 읽은 것처럼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지금부터 딱 30일 동안에 어느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왕이나 혹은 우리가 섬기는 이 메디아 바사의 신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다가 던져넣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을 만들어서 그 금령을 세우고 도장을 찍어서 결코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규례로 만들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메데나 바사나 같은 이런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그 다신론,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의 신에 이렇게 관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독교의 신은 유일신이지만 그 당시의 신들은 대부분 다른 신들의 관대한데 아주 특이합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어쨌든 아마 단순히 자기 신보다도 자기 왕권에 대한 이런 강화를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결국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오늘 얘기처럼 이 임금이 이런 법령을 발표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도장을 찍어서 9절까지 보면 이제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10절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왕의 조서와 금령이 있는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걸 알고 다 집에 가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다. 그러한 금령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다음 읽은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물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고 그가 그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다시 더 높아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 본문은 이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러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보통 이 본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단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하나 보면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루벤스라는 사람이 지은 다니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인데 제가 이제 저는 그림은 잘 모릅니다만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을 딱 보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이 그림만 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있습니다. 뭐 이때 어떻게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맛보기로 막 그림만 하나 딱 보여드립니다. 아 이런 그림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성경의 주제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방식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이런 그 구원의 얘기보다도 오늘 제가 10절까지 읽은 이유는 이 10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성경을 읽어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이제 그 속담이 뭡니까? 소나기는 피해가라. 그런 말이 있죠.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것은 이제 비가 많이, 이제 소나기 같은 비는 그냥 한 10분, 많아봤자 한 시간 안으로 다 끝나니까 그때 그냥 다니지 말고 그때 올 때는 좀 피해 있다가 그냥 가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도, 너무 그렇게, 어떤 문제가 그렇게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숨어 있다가 또 움츠려 있다가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우리의 생활의 방식입니다. 저도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30일인데, 그죠? 30일인데. 그냥 좀 있지. 30일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이걸 보면서, 야, 멋지다. 했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는, 야, 그래, 좀 있지. 뭐, 그래. 간혹 소나기도 피해가라는데 30일 정도만 딱 있다가 나가면 이거 30일짜리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할까? 이게 제가 갖고 온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소나기도 한 시간이 많아야 한 시간이 거치는 것처럼 이것도 막 그저 그 긴 세월에 30일 정도 그냥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멈춘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아직도 뭐 기도 한번 쉬지. 근데 이 사람은 고지식하단 말이죠.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꼭 할까 하는 질문이 우리의 질문인데 다니엘이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래, 기도는 목숨을 걸고 만큼 아니 그냥 내 목숨만큼 소중한 거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란 것은 그냥 한번 잠깐 쉬면 될 것인데 라고 할 때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럴수록 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왕권에 대한 거부의 차원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그냥 그에게는 기도란 것이 그의 목숨과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은 그냥 30일 있으면 쉬면 될 텐데 왜 그래? 그냥 조금 그렇게 고지식한가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다니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얘기를 갑니다. 내게 기도란 것은 그냥 내 생명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신은 기도하면 목숨이 위태로운데 라고 말하는데 다니엘은 말하기를 아니 나는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라는 것이 다니엘의 대답입니다. 뭐 목숨이 아깝다 아깝지 않다 그런 말을 지금 다니엘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니엘에게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내 삶이야 내 생명이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차원 자체가 다른 거죠. 여러분, 기도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는 뭐 소원 성취니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는 그냥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 그래서 나는 그 기도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다니엘이 하는 행동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생명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소나기가 막 한번 피하면 되지라는 그 질문에서 다니엘은 당신이 내게 질문하는 것, 제보고 합니다. 당신이 내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지금 기도를 대하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기도는 내게 그냥 뭐 왕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 걸 떠나서 그냥 나는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내 생명이고 내 삶인데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지? 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자꾸만 어떤 종교 의례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 좀 우리에게 깊이 새겨있으면 합니다. 성경은 또한 이 얘기를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는 감사이죠. 기도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어떤 성경은 이것을 감사라는 번역으로도 찬양이라 그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은 이 다니엘에게는 감사 같은 거죠. 찬양 같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어떤 의례처럼 되어 있다고 할 때 기도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준 것은 감사와 찬양. 보통 우리가 이 기도란 그리스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형태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 감사 다음에 기도란 글자가 우리 성경 전체에 보면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글자란 것은 없는 글자입니다. 그 말은 보통 이 그리스 단어는 감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한 겟세마네 기도인데 거기에서 주님이 기도를 감사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성경이 기도란 말이 없는데 기도란 말을 작게 넣었을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도는 하나의 얘기란 거죠. 제가 계속 말합니다. 기도란 것은 그냥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뭐 우리의 소원이 있어서 성취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없는 감사의 얘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것은 왜 그가 기도하느냐 하면 이런 위기 속에서 전혀 감사와 관계없는 상황에서 이 성경이 감사라고 할 때 이 감사 기도. 여러분, 이 감사 기도란 말이 마태복음 26장 27절도 잔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17절도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하셨다 하는 이 글을 우리 복음서 세 군데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 기도란 것은 감사이죠. 왜 우리가 기도란 것을 계속해서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일로 이끌고 된 거죠. 지금 다니엘로 볼 때는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굉장한 위기감과 때로는 절망감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엄청난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고 했을까? 기도는 결국 감사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저는 반드시 감사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기도가 주는 마술과 같은 겁니다. 마술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마술과 같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이게 너무 그런데 기도란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힘은 그게 감사로 이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비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고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 같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왜 기도가 감사와 연결하게 될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지금 전혀 감사로 연결할 수 없는 건데 왜 그가 기도하게 되냐면 그 기도가 그를 감사로 연결하게 된 거죠. 제가 이 손양근 목사님의 기도를 한 번씩 소개합니다만 이 손양근 목사님은 참 훌륭한 어른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런 참 훌륭한 어른이 계셨다는 게 언제나 우리의 참 그런 힘이 됩니다. 이분은 뭐 일제 신사참배의 그런 혹독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또 한국전쟁의 공산치하에서도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냈던 분인데 그러면 아마 일제시대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감을 믿는 것이 저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케 됨이 저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뜻대로 부하고 귀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배망자가 되기를 저는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저는 저의 생활관을 진리로 해결한 자가 되어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 되어 자족한 생활자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이 기도란 것이 이런 어른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뭐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만족과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도가 주는 큰 의미겠죠. 계속 이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는 늘 하던 대로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0절이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방식이었고 늘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로 고민하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에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문제를 갖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불꽃 음성으로 번개처럼 계시하지도 않고 뭐 어떤 말씀도 주지 않았는데 그는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늘 하던 대로. 여러분 기도란 것은 늘 하던 대로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기도란 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취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기도란 것은 우리가 그냥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암이 걸렸다, 내가 뭐 큰 어려움, 낭패가 당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런 일들이 늘 해왔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어이 엄청난 일 앞에서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기도합니다. 늘 해왔던 것. 이 습관 같은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죠. 왜 우리가 아침 기도회 같은 걸 자꾸만 말하고 싶냐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좋은 습관, 이 좋은 습관이 하나하나 생길 때 나도 모르게 이 일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그 일이 내 삶을 이기게 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득행이란 것은 어떤 사람의 훌륭한 행동이란 것은 결단과 뭐 의지, 멋진 어떤 그 뭐 지식의 어떤 그게 아니고 하나의 행동과 습관에 드러난 거죠. 어떤 사람의 행동은 그냥 그가 살아온 좋은 생활의 방식입니다. 용기에 뿌리는 습관이란 말이. 왜냐하면 용기란 것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의 좋은, 훌륭한 삶의 방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30일만 멈추지. 이 사람은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그냥 늘 해왔는데 늘 해왔 걸 내가 지금 하는 거고 여기에 뭐 용기고 뭐고 이런 거 없다. 그냥 나는 그렇게 늘 해왔던 것을 하는 것이고 이 늘 해왔던 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라는 것도 그렇죠. 성경을 읽는 것도 복음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다른 것이 없어요. 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오고 살아가는 것들이 끝없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 파스칼을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인간의 덕의 능력은 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적인 삶에 의해서 측정해야 한다. 멋진 말이죠. 한 인간의 덕의 능력이란 것은 여러분 그의 노력보다도 그의 일상적 삶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살아오고 스며들어온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덕의 아름다운 것이 드러난 거죠.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성령이 우리에게 막 불꽃처럼 해서 내가 변화시킨다. 물론 한 번쯤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끝없이 자연스럽게 서서히 등장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에 누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곳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록이 습관에 따라입니다. 누가는 이 기록을 아주 재밌게 씁니다. 예수님이 이 기록을 이 겟세마네 기도란 이 엄청난 기도의 자리를 습관에 따라 했습니다. 그분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의 엄청난 이 십자가의 역사를 앞두고 주님이 그 일을 위해 겟세마네 가셨는데 누가는 그것을 놀랍게 습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일 앞에 늘 해왔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따라갔더니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누가는 그것을 겟세마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 그만큼 누가에게 기도는 중요했고 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겟세마네를 아예 그냥 그곳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아예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늘 하던 대로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함께 뭐 예배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는 것도 습관들이죠.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지만 이런 좋은 습관들을 가지는 것들을 참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좋은 습관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내 삶이 그런 습관을 따라 아름답게 엮어질 때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야, 저 사람은 삶은 참 자연스럽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얘기가 또 기도의 얘기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문을 열고 이게 특별한 재미있는 분이죠. 왜 창문을 열었을까? 창문을 닫고 하지. 그때 열어. 어떤 성경은 창문을 열린 채로 그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창문을 열었다. 그냥 창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보지도 않을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열고 열린 채로 그렇게 둘까? 그러니까 기도란 것은 결국 창문을 연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내가 이 기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 임금이니 누구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 같은 거죠. 늘 해왔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 뭐 하루 세 번 창문 열고 이런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어떤 집중이 바로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 담대함은 바로 그런 것이겠죠. 이건 이제 다른 나라의 한 얘기인데요. 어떤 황제, 그러니까 이건 이슬람의 전통 같은데 어떤 황제가 숲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저녁 기도 시간이 되니까 이 황제가 내가 저녁에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사냥터에 앉아서 기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서 내려서 이제 땅에서 자리를 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어떤 그 여자 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침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을 찾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다니다가 그곳을 이제 사냥터를 지나가다 보다가 임금이 그냥 앉아서 아주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툭 차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이제 황제가 생각하니까 이 누구야 이거? 내가 그래도 임금인데 나를 차고 가면서 아무 잘못 미안합니다 말도 없이 가. 그렇게 딱 생각하고 이제 그렇지만 기도 시간이니까 딱 기도하고 이제 딱 갔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기도 시간이 끝나고 이제 딱 일어나서 말 위에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그 여자가 딱 오는데 자기 남편하고 막 너무나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딱 와서 오니까 아이고 이분이 아까 내가 차고 지나간 사람이 바로 임금님이란 말이죠. 죽었구나 하고 생각해서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가만히 멍하니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보고 아니 어떻게 네가 감히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하고 갈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이제 벌을 줄 것이다 하고 이제 크게 말하니까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부인이 말해서 폐하, 제가 제 남편이 잃어버린 것을 생각해서 너무너무 뭘 생각에 골몰해서 그냥 폐하께서 지금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한지도 모르고 갔다 왔는데 못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금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이셨고 그리고 제 남편보다 한량 없이 더 귀중한 부대에게 몰두해 계셨는데 어떻게 제가 차고 넘어진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참 미안합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짧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을 닫아라 마라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의 얘기를 6장 10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란 것이 그냥 시간이 좀 있을 때 하고 뭐 나이가 든 사람들이나 하고 뭐 아무 아무개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토록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아름답게 만드는 참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저는 이 다니엘의 얘기를 통해서 그걸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에 좋은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꼭 다니엘처럼 아니더라도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얘기가 있어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니엘처럼 다시 10절의 말씀처럼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겠죠. 어쨌든 이 10절은 이 글쓰기에 참이 담백함을 전 봅니다. 저는 글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이 글은 굉장히 담백합니다. 이 거대한 위기와 엄청난 그것 앞에서 너무나 십절은 담백하게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스토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의 법칙을 인정하고 그것을 상기하며 그 법칙에 자신의 과거와 미래와의 행위를 적용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되도록 자주 기도하는 것이 좋다. 좋습니다. 이 좋은 기도를 우리가 어찌 소홀히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이 안에 우리의 것이기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좋은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다니엘처럼 든든히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기를 함께 기도합시다.